우리 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28절과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나 자주 잊고 있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란 교회, 가정, 직장, 학교를 다 포함하여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모임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랑과 수고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이 교류가 되는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레오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소설도 유명하지만 첫 문장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엇비슷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안나 가정의 뒤죽박죽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빠가 가정부와 바람을 핀 이야기며 아이들이 방치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드라마와 소설들은 이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의 특징을 알려주는데요. 그것은 감사의 언어, 칭찬의 언어가 교류가 되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왜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운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을 잘 칭찬하고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이 한번 진단해보고 적합한 처방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때 누가 그 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갑에 다 돈을 쌓아두고 앉는다면 그건 인색한 것이겠죠. 그러나 여건이 안 돼서 그걸 지불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걸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기보다는 칭찬에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갑에서 돈이 안 나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갑에서 나올 돈 자체가 없다는 것이 어쩌면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중에 하나는 칭찬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는 것 이전에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칭찬 받아본 경험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인격 안에 칭찬의 말들 자체가 쌓여서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데요. 저는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봅니다. 나는 아직 칭찬을 안 받아도 좋은데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자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려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식탁에서 아버님이 어머님께 말씀하십니다. 여보 참 잘하셨어요. 어머님이 답하십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경험이 있는 어린 시절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칭찬의 말을 접할 때 굉장히 어색해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이제 종종 칭찬합니다. 발표를 잘했으면 오늘 참 발표 잘했다, 멋있었다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저도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제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니라는 게 아니라 칭찬 받아본 경험이 적기 때문에 뭐라고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할지가 좀 머뭇거려지는 것입니다. 이 어른들도 보면 음식을 참 많이 차리셨습니다, 초대받았을 때 이렇게 인사말을 건네면 다수가 아닙니다, 차린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 어색함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학생이 옷이 참 예뻐서 옷매무새가 예쁘더라고요. 오늘 참 예쁘구나, 아름답구나 칭찬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면 좋은데 제가 묻지도 않은 걸 대답하는 겁니다. 5천 원짜리인데요. 이거 어색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좀 부탁을 드려도 된다면 이 시간 이후에 칭찬을 받으실 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높아시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내가 자주 칭찬 안 받는 편이라 그래서 나는 좀 무능한 편이거나 열등한 편이다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칭찬을 자주 안 받는다면 여기까지만 사실입니다. 내가 혹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실수로 다음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조금은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자주 안 받는 분일수록 이 시간 이후 칭찬 받으실 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드려주실 것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이나 저의 우리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또 이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중요하다는 것은 내 근처에서 나를 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려보겠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어나서 감사를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한 장의 그림이 수천 마디의 말보다 더 낫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연약할수록 어떤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좀 일이 좀 안 풀리고 좀 위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충고를 듣는 귀는 닫아두게 되고 모범을 보는 눈만 열어두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좀 힘겨워할 때는 많은 말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좋은 모범을 그냥 옆에 잘 배치해 주는 것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행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그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감사한다. 이건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존경의 마음이 일어날 때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농담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 설교를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샛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존경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이가 잠깐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보통 행복하지 않은 가정은 밥을 먹다가 언제 일어날까요? 기분 나쁠 때 일어납니다. 아이 고만 좀 해. 밥 안 먹어.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 다 내려놓고 자기 방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보,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습니까? 혹시 멋이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혹시 뭐 부모님께서 자녀를 좀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학생들을 좀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배우자 간에도 내가 이 사람을 좀 어떻게 하면 인정해줄까 마음은 있으나 무슨 말로 표현하면 좋을까, 어떤 소리에 담아서 내 마음을 전달하면 좋을까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들은 그 되지도 않는 얘기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보니까 급조하면 대체로 사고가 나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이 표현이 혹시 멋지다는 느낌이 오시면 이러한 표현들을 수입해다가 활용할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방이나 가구 이런 것들만 우리가 수입을 하지 말고요, 탁월한 언어를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미래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알맹이입니다. 다 이해하려고 먼저 하지 마십시다. 그건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다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다. 탁월한 말씀을 수입을 해서 적용하면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더 이상 나를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는 내 힘으로는 열어갈 수 없는 미래가 내 안에 수입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닫혔던 미래가 열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를 권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자연스럽게 한번 연습과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맙다는 말을 너무 이렇게 미리 하거나 내용이 없이 하면 약간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 고맙다는 말은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받은 선물에 대해서 받은 것을 잘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 보통 자연스럽습니다. 뭐 받은 게 없는데 자꾸 고맙다 그러면 왜 자꾸 고맙다 그러지 뭐 달라 그러는가 이런 오해 소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더 좀 연습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두 분씩 이렇게 짝을 짓고요, 먼저 얘기하는 분은 고맙다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먼저 얘기하는 분은 건너편에 있는 분에게 그대는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들은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역할을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참 뛰어나십니다. 권사님 뛰어나십니다. 선생님 뛰어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참 뛰어나세요. 이렇게만 말을 건네셨어도 칭찬을 매우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혹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신다면 더 잘하신 거죠. 선생님, 선생님은 내가 보니까 환영하는 것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 때 순서지를 나눠줬잖아요. 참 희한하죠? 나는 선생님으로부터 주부를 받아가잖아요. 내가 더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을 건넸다면 더 잘하신 거예요.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첫째,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3시에 우리 선생님들 뵙고 같이 뭐 간단한 만남을 가졌는데요. 그때도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던데 지금도 이렇게 중간에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엄청 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께 제 얘기를 저 2층도 그렇고 너무 잘 들어주시는데요. 너무 저만 쳐다보니까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이렇게 주목하시는 남의 얘기를 이렇게 주목하시는 자세를 뵈니까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이 기록은 혜택을 주는 행위입니다. 이게 잘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어떤 혜택이냐면 시간이 지나도 이것을 남게 만듭니다. 이게 미국 속담에 있죠.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깨달아도 이걸 적지를 하면 이제 많이 없어집니다. 이제 나가셔서 차 빼달라고 하다가 더 없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린 거죠. 칭찬이란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을 해주는 것이다. 두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이란 상대방 안에 있는 좋은 점을 관찰해서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칭찬을 하려면 칭찬이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상대를 관찰하는 습관을 길러두어야 합니다. 화를 내는 데는 관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에 충실하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칭찬을 하려면 마음만으로는 할 수 없고요. 상대를 차분히 관찰해서 좋은 점을 발견할 때까지 기다리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춘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이가 게임을 하는데 기분 전환으로 한 30분 하려는가 했는데 1시간, 2시간 계속합니다. 좀 화가 나기도 합니다. 아예 뽕을 뽑는구나. 그래도 그냥 차분하게 보니까 너는 한번 시작한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납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적성에 맞는 영역을 선택한다면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겠다. 상대방의 좋은 점을 상대방 앞에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제가 좋은 면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했었는데요, 이거 좀 고쳤습니다. 면이 없으면 점이라도 찾자 해서 바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정해 준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칭찬 또는 인정이란 상대에게 있는 것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젊음일 수도 있고요, 푸르름일 수도 있고 뭐 심지어 돈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겨울에 소나무가 푸르면 아, 이 나무는 참 푸르구나.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만나면 니네 참 젊구나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젊음 아시죠? 그러니까 푸르름이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씨앗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렀는데 씨앗에서부터 현재보다 지금부터 먼지가 될 때가 좀 더 많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그때를 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우리가 평균 수명이 많이 늘고 있다는 얘기를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은 현재 기준으로 95세, 남자분들은 90세 이전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으로 본답니다. 그렇다면 한 50까지 청년기라고, 청년기의 재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죠. 있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조금 길게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오해를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오해냐면 칭찬은 무작정 잘한다 또는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해야 되고 좋은 것을 좋다고 해야 됩니다.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 잘했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하면 인간관계가 따뜻해지고 밝아진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칭찬이 성품이 된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진단을 하고 처방을 얻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람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열등감이 있다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다른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뭐 인간관계 상식이죠.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배우자가 좀 힘겨워하는 경우라면 그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당사자 앞에서 제3자를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또 아, 이 사람은 속이 좁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속이 좁은 게 아닙니다.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접근의 특징이 있죠. 우리 기독교는 두 가지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 상대방을 비난하기 또는 정죄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실수를 했을 때 자신을 학대하기나 자책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못해도 다 괜찮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는 부작용을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정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사업에서 지속적인 부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태도를 성경에선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작용, 사람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로 사람을 대하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있을 때 말씀을 수입하자 그랬죠.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규칙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수입을 해서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작용이 다시 원활하게 되는 길을 소개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좋음을 일으키는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주제에 따라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같이 한번 살피겠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부작용이 나타난다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가장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사실 또는 언급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누가 잘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게 됐대? 혹시 들은 게 있어?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를 하는가? 이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러한 의도에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듣는 나는 해석에 오버를 하면서, 과잉 해석을 하면서 알아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간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친정에 좀 빨리 다녀올게요. 남편이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거 또 가는가? 나도 감정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친정에 다니는 것이 그렇게 싫어? 왜 갈 때마다 그렇게 시비를 걸어? 이렇게 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또 가느냐 이거요. 내가 갔다 올 일이 있어서요. 내가 어머니께 이거 빨리 갖다 드리고 금방 다시 돌아올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끝이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친정에 조금 더 많이 간다고 또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던 걸 혹시 아나?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아 그냥 내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랑 당신 요즘 시댁에 좀 자주 안 가잖아 시집에 자주 안 가잖아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이런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나에게는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네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 이걸 제가 설명도 더 안 드리고 한 문장만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 대단하신 건데 이걸 곧바로 이해하신다는 건 제가 느꼈는데 대단히 총명하시든지 뭐 후자가 아니길 바라는데 아니면 이미 고생을 많이 해보셨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핵심으로 돌아가면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자존감의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워낙 중요하고 저도 도움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봉희 장로님 제가 좀 이름만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 목사님도 제가 이름만 좀 빌리겠습니다. 김종진 목사님 저는 이름이 경철입니다. 그래서 봉희랑 종진이랑 경철이가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셋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봉희가 종진이한테 얘기를 합니다. 종진아 너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잘 됐다며? 야 축하한다. 아, 너 잘할 줄 알았어 내가 옛날부터. 칭찬의 말을 건넵니다. 그때 경철이가 같이 듣고 있는데요. 그때 경철이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우리의 물음입니다.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입니다. 제가 두 가지 경우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경철이 안에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 열등감이 극복이 돼서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를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의 경우입니다. 봉희가 종진이를 이렇게 칭찬할 때 사실은 봉희는 종진이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 경철이에 대해서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철아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요즘 뭐가 잘 안 되냐? 이런 얘기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철이는 왠지 모를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봉희가 조금 더 칭찬의 말을 더하면 경철이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당하게 하고 끝내지.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럼 경철이는 어떤 충동을 느끼냐면 봉희의 판단력에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저건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에 쓸데없는 얘기하고 앉아있네.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칭찬의 정의에서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 잘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참 힘겨운 가운데서도 학교 다니면서 또 인생의 고민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일에 충실하려고 애를 쓰지만 모든 자녀들이 다 칭찬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궂은 일을 많이 하십니다. 궂은 일을 아시죠? 하면 하나도 표가 안 나고 안 해야 표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칭찬받는 어머니들이 드뭅니다. 왜냐하면 한마디의 칭찬의 말이 나오기 위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저 대상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영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으면 단순히 칭찬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종진이가 잘하는 것을 보고 봉이가 기쁨의 엔진이 안에서 시동이 걸린 건데 그 기뻐하는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나마 보통 우리는 흔히 언제 기쁘냐면 돈이 들어오거나 자신에 관한 좋은 평판이 도처에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봉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뭘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이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느끼시고 그걸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봉이가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기쁨을 느낀 것을 경철이가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봉이의 그 기쁨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경철이가 이런 느낌을 갖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다. 맞아 봉이야, 종진이 그때 너무 멋있지 않았냐? 이런 말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식, 컨셔스니스 그리고 언어를 맡겨주신 존재를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대규모의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일을 수행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임을 보고 느끼고 내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은행나무가 아름답구나 라고 얘기를 할 때 나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은행나무의 운명도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미진하지만 우리 학생들의 등을 한번 두드려 줄 때 거기에 교사의 운명이 실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의 힘겹고 지친 그 앞에 다가가서 격려의 말을 한마디 건네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때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제가 한 가지를 더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제가 너무 도움을 얻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칭찬을 잘하고 인정하는 교사 또는 부모 또는 친구,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겸손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가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의 3부 8장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문단을 통째로 인용한 후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너무 인상적인 설명인데요. 우리가 혹시 겸손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 사람은 저야말로 부족한 사람이지요 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느끼하고 역겨운 사람이 아닐 것이다. 그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무슨 말을 건네든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쾌활하고 지적인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로부터 받는 인상의 전부일 것이다. 만일 그에 대해서 호감이 생기질 않는다면 인생을 너무 쉽게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약간의 질투를 느꼈기 때문이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단이 있습니다. 혹시 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몇 가지 같이 훈련할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느끼한 사람 되지 않기. 우리가 느끼하다는 말의 용처를 아시죠? 쓰임새를 아시죠? 우리가 음식에 기름기가 너무 많으면 느끼하다고 하는데요. 대화에서 느끼하다는 것은 주로 자기 얘기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묻지 않았는데 모든 주제에 대해서 다 자기 의견 밝히기, 이런 걸 우리가 조금 느끼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간에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진지한 관심을 갖고 들어주는 가운데 유쾌하고 쾌활한 사람으로 남아있기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진지하게 들어주고 쾌활한 사람으로 남기. 만약에 뭐 아들이나 따님을 두신 분들은 아, 우리 아빠는 내가 무슨 말을 건네든지 잘 들어주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기 방으로 돌아간다면 그 아버님은 겸손한 분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을 뭐 잘 살아가거나 완벽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쉽게 살아가고 또 조금 더 이제 여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쉽게 살아가도록 돕기입니다. 좀 더 일상적인 표현을 쓰면 어렵게 하지 않기인 것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쉽게 살아가고 남을 어렵게 하지 않기.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겸손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예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인데요.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냐면 건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건강이란 무슨 뜻일까요? 건강이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의식을 하지 않고 제 기능을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상태를 우리는 건강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댁에서 우리 예배당으로 오셨을 텐데요. 다 걸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물론 차 가지고 오신 분들도 차에서부터 걸어서 오셨을 것입니다. 제가 맞게 이해를 하고 있죠? 들것에 실려온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이곳까지 이동했습니다. 우리를 이동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의 발과 다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발과 다리를 언급하기 전까지는 아마 대부분이 다 발과 다리를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발과 다리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발이 좀 골맞거나 아프신 분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단 올라오기가 좀 힘겨웠을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적용이 되죠. 여러분 지금 저를 잘 봐주시는데요. 눈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보시나요? 눈이 건강한 것입니다. 저녁 드셨을 때 여기 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드셨습니까? 아, 밥 먹고 빨리 겔포스 먹어야지. 이분은 아픈 분인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일까요?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의식하지 않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수록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과 올라오기 전에 잠깐 우리가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음에 축복을 주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난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지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없으면 없는 대로 찾아갈 것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먹을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한 것입니다. 건강하면 그 다음에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원만 왔다 갔다 하면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육신이 건강해야지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영혼의 건강인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심지어 억울한 누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지옥 한복판에 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게 열어주시는 놀라운 광경들을 갖다가 목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그래서 저는 뭐 제가 하여튼 앞으로 뭘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확신은 생겼습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31절, 제가 30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손의 열매가 돌아갈 것이요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여기 이제 미래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제목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제 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요. 저는 칭찬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첫째는 조작적 칭찬입니다. 좀 바람직하지 않은 칭찬입니다. 그래서 얻는 것은 조작으로 칭찬하게 되면 얻는 것은 일시적으로 환심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뢰를 잃어버리겠습니다.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잘하는 칭찬은 사실적 칭찬입니다.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입니다. 사실적 칭찬을 잘하려면 우리가 배우기를 첫째, 사실에 대해서 세밀한 관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 둘째, 건강한 자존감이 쌓여져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가장 뛰어난 칭찬입니다. 그것은 계시적 칭찬입니다. 계시적 칭찬이란 아직은 잘 못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어서 실제로 그가 잘하게 되는 지경에 그 땅에 도달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칭찬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뭐 제가 우스갯소리 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보니까 너무 좀 답답하고 한심했어요. 다 가입니다. 가. 한 과목은 가가 아니었는데 보니까 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라.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가 받은 과목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아버지는 막 야단을 치셨습니다. 너 이게 성적이냐?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라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정신 좀 차리거라, 부탁이다. 다음에 성적표가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들어오니까 물으셨겠지요.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느냐? 아이가 뭐라 했냐면 머리를 긁으면서 자기 아버지께 그러더랍니다. 근데 저 누구시더라? 이런 얘기 좋아하시나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저는 반응이 좋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교를 하셨는데요,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아, 목사님, 오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참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더 행복하고 보람을 느끼니까 내가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더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집에 가다가 아내와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제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대요.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신지 별로 반응을 안 해주셨어요. 그냥 침묵만 어색하게 흘렀습니다. 너무 좀 어색하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사모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여자만 할 수 있는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대답하기를, 여보, 내가 몇 명이나 되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이건 대단한 대답인데요. 당신 잘 못해요 이런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웃고 끝내면 되는 건데. 저는 이런 능력을 좀 기르고 싶고 뭐 혜택을 또 많이 받고 앞으로 더 기르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잘못할 때 내가 잘못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잘못한 것을 느끼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능력을 좀 기르고 싶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적 칭찬입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시죠?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질문이 한 900가지쯤 됩니다. 900가지. 그런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 그러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회 역사에서는 베드로라고 더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베드로는 아니었고요. 기록에 따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좀 충동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성격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아 그렇게 자꾸 불쑥불쑥 화를 내서 네가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겠느냐, 좀 걱정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는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석과 같이 되겠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굳이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화내면 어떻게 돼요? 자책하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막 자책할 때 또 뭐 성경에는 없는 얘기입니다만 저는 뭐 그런 대화가 혹시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상상해 봅니다. 시몬아 이리 와봐라. 너 그렇게 자학하는 습관은 좋지 못한다. 이후에 네가 알게 될 거다. 앞으로 너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혹시 너만 부담스럽지 않으면 아예 그냥 이번 교회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사실 베드로라고 우리는 고유명사처럼 쓰는 이 말이 반석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처음에는 이 사람은 그냥 시몬으로 나옵니다. 안드레 형제로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는 시몬 베드로 이렇게 같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넘어가서 사도행전이 되면 압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 입장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하면 이 자책감이 참 견디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자기를 반석, 반석이라고 불러줍니다. 그 첫 출발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포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미래를 보시고 그때 그 순간도 품어주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맡겨주신 역할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아마 주일학교를 다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선생님은 아마 연세가 든 랍비였을 것이다. 예수님이 한 서른 살쯤 돼서 공생애를 하셨으니까 뭐 아홉 살, 열 살, 열세 살 때 할아버지였으니까 아마 세상을 떠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랍비는 사춘기 청소년 중에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참 서정적으로 그리면서 윌리엄 바클레이는 너무나 멋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모르고 그냥 애들 중에 하나를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무슨 문장을 싹 삽입해놨느냐. 모든 교사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교사들은 지금 천방지축인 애들을 가르치지만 자신이 보고 느끼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의 헌신적인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소중하게 품으셨고 귀하게 쓰기로 원하시는 당신의 사람들을 주신이 불러주시고 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사역자로 써주시고 고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으나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나는 넘어지고 지쳐 쓰러지나 주께서 우리의 모든 힘겨움 가운데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의 인자가 우리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시고 계시적 칭찬 가운데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밭제 일교회 우리 사랑하는 김종진 목사님 말씀과 성령으로 축복해 주셔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온 재직들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더 놀라운 혜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께서 특별히 복주셔서 혹 자신도 자신을 포기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수입함으로써 그 인격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며 미래가 새롭게 열리는 역사를 체험케 하시고 이 인근 가운데 그렇게 소문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